BOA 책임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취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항공권 부족, 가격 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제성 항공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진단 결과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입국 4일 이내에 PCR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대해서도 러시아와 무기와 기타 무기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군대 총대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잔혹하고 정당하지 않는 전쟁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세계를 결집시키고 있는 와중에도 전략적 안정성을 둘러싼 문제들을 놓고 계속해서 러시아에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오늘이 냉전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군대 경쟁이나 핵 갈등 확산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미러 정상회담 개최 이후 러시아와 전략적 무기 통제를 둘러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이래 중단됐고 아직까지 재개될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2월 자국의 핵 부대들을 특별 경보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3일 이란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만난 뒤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폭탄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문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스라엘은 외교를 선호하지만 국제사회가 적절한 시간 안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자위권 행사와 더불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육군은 이번 주에 지중해와 홍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란 핵시설 공격을 상정한 훈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폭탄 한 개를 제조하는 데 충분한 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러시아 침공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사이버 공격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 나카손의 미 사이버 사령관은 지난 1일 영국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격, 방어, 정보 작전 등 모든 범위에 걸친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2일 사이버 사령부 대변인이 나카순의 사령관의 발언을 인용한 영국 매체 보도의 정확도 여부와 관련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이버 사령부가 우크라이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길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긴스 스톨텐베르그 국제수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서방 국가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장기화하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번 전쟁이 소모전이 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장에서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러시아 역시 많은 사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 분쟁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돕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 세 나라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억제력 강화된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관여한 주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흐리겠고 평북과 함경도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 세 나라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억제력 강화 등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3일 서울 한국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함께한 미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 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appropriate.
성김 대표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절히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여전하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대가가 따를 것이며 국제사회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김건 본부장도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미한일 3자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한반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오늘 만남은 지극히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s relentless pursuit of nuclear weapons will only end up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김 본부장은 북한의 끈질긴 핵무기 추구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며 결국 평양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북한 자신의 안보 약화이며 심화된 고립은 이미 심각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선 다양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3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 나라 대표들은 오찬까지 이어진 협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한일 순방을 계기로 세 나라 정상들이 확인한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의지가 각급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세 나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세 나라 대표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에 함께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에선 새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는 물론 세 나라 또는 독자 차원의 대북 압박 수단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성김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북한 핵실험 준비 동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말했습니다.
7차 핵실험을 풍계리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식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목표는 어쨌든 북한으로 하여금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거하라라는 일종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소통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의 무력 시위를 17차례나 벌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서 5년 만에 7번째 핵실험을 할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미한일 세 나라가 이번 회동을 통해 대화보다는 징벌의 무게를 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대화로 나오라는 인센티브보다는 핵실험을 했을 때의 징벌적 성격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전략자산은 전개가 됐고요. 오키나와나 괌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장 억제의 강화, 북한 안보 약화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대응 능력을 한미가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적 성격을 더 강조함으로써 결국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경고고요.
세 나라 대표들은 이번 회동에서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국제사회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비핵화와 인도적 사안은 별개라는 미 정부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북핵수석 대표의 이번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으로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에 관여한 주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종교 탄압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일 발표한 2021 국제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다자 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을 논의하며 대응책을 조율하기도 했다며 미국은 종교 자유를 포함해 인권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 간 긴밀한 관계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진전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2021년에 탈북민들과 북한에 집중하는 비정부기구들을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이때 미국은 종교적 이유로 사형시키고 양심과 종교,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면서 지난해 11월에도 국무장관이 북한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이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박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북한을 올해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조사 내용을 인용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종교 탄압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작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를 믿는 사람 등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투옥하며 고문에 해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0월 북한에서 종교자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소식통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 발간 이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COI는 북한 정부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종교 자유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 고문, 비인간적 대우, 처형을 자행하고 있다는 영국 비정부기구 코리아 퓨처의 평가도 전했습니다. 또 미국 비정부기구 오픈도어스 USA는 북한을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하면서 북한이 기독교인 5만에서 7만 명을 수감한 것으로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민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411건의 종교적 박해 사례를 공개했고 여기에 126건의 처형과 94건의 실종사건이 포함됐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점과 시기적절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개별 학대 사례와 관련한 세부 내용 파악이 제한되고 북한 내 종교단체의 숫자와 신도수를 추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탈북민들은 북한 정부가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수감을 비롯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라샤드 후세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ith regard to North Korea, we note there that the government continues to execute torture, arrest, and abuse individuals that are.
후세인 대사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만 명이 수감된 점도 보고서에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2021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종교자유 수호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이자 중요한 외교정책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정부들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and up for religious freedom around the world. We'll keep working alongside other governments.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전 세계 종교 자유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며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다른 정부, 다자기구, 시민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샤드 대사는 블링컨 장관과 함께한 보고서 발표 연설에서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종교 탄압을 겪고 있는 이들을 거론하며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와 비핵화 진전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과 주한미국 대사관이 3일 서울에서 개최한 미한수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영상 기조 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런 도발적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부장 이사회 결의와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지속해서 믿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대화로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take that path, to commit to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and to refrain from pursuing.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선택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전념하고 불안정을 일으키는 추가 행위를 자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미한 양국의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안보 공약을 유지하려는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We see this humanitarian crisis as separate. From making progress 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셔먼 부장관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이에 따른 인도적 위기와 비핵화 진전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본다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연계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발생과 이것이 북한 주민의 건강과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신종 코로나 백신 제공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대북 지원의 진정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방한 당시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 지원을 제의했으며 중국을 통한 지원 방안도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미한 동맹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모범적이고 역사적인 동맹의 표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 당장의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할 동맹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지도자는 한국 수호에 대한 의지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자고 했다며 양국은 미한일 대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차 방한한 미국의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도 정확하게 부합한다며 같은 차원에서 미한관계를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이런 미한 동맹의 비전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접견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폴 월포위츠와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군축구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확산 문제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군축회의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certainly North Korea has been far from a responsible actor when it comes to matters of non-proliferation. In fact, North Korea has been profoundly destabilized.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비확산에 있어 책임감 있는 행위자와는 거리가 멀다며 사실 북한은 국제 비확산 규범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축회의의 유용성에 의구심이 생기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It certainly calls into question. It certainly calls that into question. When you have a regime like the DPRK in a senior leadership post, a regime that has
프라이스 대변인은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 전 세계 어떤 정부보다도 많은 일을 한 북한이 고위 지도자 역할을 맡을 때 물론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군축회의 회원국 여부를 재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표할 결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군축회의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 관행에 따라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4주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지난 2월 VOA에 군축회의 의장직은 의정 기능일 뿐이라며 어떤 군축회의 의장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군축회의 회원국의 합의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의장국으로 있는 동안 미국의 안보 혹은 비확산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북한이 주재하는 모든 공식, 비공식 군축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는 대사급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유엔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에서 북한을 감싸는 중국의 태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think it is important, especially in the aftermath of the most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system,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명백한 성명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세계 최고의 장이라며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5월 26일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단결해 반대하지 못한 데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몇 달간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를 너무 자주 과시했다며 미국은 모든 회원국들이 기존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북 제재를 지키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보존하길 원한다며 어떤 국가도 이웃의 위협을 제기하거나 도발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 일본과 영내 미국 시민들과 미군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유엔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2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이라며 한국이 주재하는 미한일 3자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really part and parcel of our bilateral efforts, again with Japan and the ROK, but also in furtherance of our trilateral effort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방안이 일본과 한국과의 양자적 협력 노력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노력에 있어 3자 협력을 증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단히 중요한 비핵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일본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캐나다 공군 초계기가 중국 전투기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미국 선박과 항공기도 중국으로부터 같은 위협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영내에서 도발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군과 미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도발 추세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하라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영내에서 펼치는 도발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언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가장 최근에는 타이완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펼친 데 대해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고 이러한 행동이 오판의 위험을 초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는 그에 따른 조건이나 한계도 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루디거 프랭크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교수는 2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북한에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가 연 북한 경제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지정학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 정권의 입장에선 터널의 끝이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된 새로운 대북 결의안에 반대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한다면 북한이 수출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추가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된 최초 사례입니다. 프랭크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가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195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했던 것처럼 북한을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악화와 식량 부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그에 따른 봉쇄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 정권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예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원 한국학연구센터의 헤이슬 스미스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계속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부분적으로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중 무역의 경우 북한이 전 세계와 거래하는 무역량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with China, the geopolitics, you also mentioned.
스미스 교수는 다만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세 나라 관계는 사상적인 연대보다는 거래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냉전 이후로 북한에 충분히 지원을 한 적이 없고 현재 러시아 자체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북한을 도울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중국도 2019년에는 북한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북한이 대규모 지원을 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이 2021년에는 북한에 대규모로 식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자국의 농업 부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이 향후 자국 내 농작물의 수급량을 고려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스미스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동북아 경제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경제 교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그런 거래에는 조건이 붙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아무 보답을 바라지 않고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At what cost? It's not like, I don't think...
브라운 교수는 특히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현금이 부족한 상태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 필요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코백스는 북한 내 필요가 명확해야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 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2일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2일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가 전날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대북 백신 지원 방안이 있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필요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백신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코백스는 이전에 여러 차례 백신 배분 계획을 통해 북한에 백신을 배정했고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언제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아직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백신 지원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제한된 정보로 적절한 평가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에 중국이 제공한 코로나 백신이 도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중국의 백신 제안을 받아들여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백신 종류와 규모, 백신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자유아시아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평양 주택건설 사업에 동원된 군인 수만 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온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일 현재 주미 중국 대사관은 BOA에 중국의 직접적인 대북 백신 제공 여부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인 코백스가 중국산 시노백 백신 300만 회분을 배정했지만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에 재배정할 것을 권고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 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일 리아노브스키 통신에 러시아가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의료 전문가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북한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관심을 보이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1일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제안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백신을 제안했고 신속하게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북한 주민에게 신종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북한이 처음으로 코로나 발병 사실을 공표한 데 대해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진단키트, 해열제와 같은 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 대응팀장도 이를 브리핑해서 북한에 세 차례 백신 지원을 제안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일 전날 밤까지 전국적으로 9만 6,610여 명의 신규 유혈자가 발생했으며 10만 8,990여 명이 완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 1일 18시 기준으로 전국적인 총 유혈자는 383만 5,420여 명이라며 이 가운데 95.67%에 해당하는 366만 9,950여 명이 완쾌됐으며 4.31%에 해당한 16만 5,39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총 사망자는 7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의 극단적인 팬데믹 대응에 따른 전례 없는 봉쇄와 고립으로 북한이 새로운 암흑시대를 맞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어떤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좌절감을 나타냈지만 이럴수록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링크는 이번 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극단적인 코로나 팬데믹 대응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이동에 대한 규제 강화에서부터 지금도 진행 중인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훨씬 더 고립됐고 경제는 파탄났다는 겁니다. 탈북민 구출과 재정착 지원을 핵심 사업으로 펼쳐온 이 단체는 특히 극단적인 북중 국경 봉쇄와 재원례 없는 수준의 규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탈북뿐 아니라 중국을 경유해 이동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하나송 대표는 인신매매돼 중국에서 강제 결혼으로 팔려가 수년째 사는 탈북 여성들은 탈출할 길이 없어 이전보다 훨씬 더 갇힌 상황이며 일부는 봉쇄 기간에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훨씬 더 심한 박대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북 활동가들은 지금의 시기를 북한의 새로운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이 단체가 새 보고서에서 공개한 탈북민 구출과 지원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링크는 지난해 구출한 탈북민이 단 한 명에 불과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세 명의 수속을 별도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단체가 2018년 300명, 2019년 200명 등 지난 10여 년 동안 탈북민 1,000여 명을 구출해 한국과 미국 내 정착을 도왔던 전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링크는 그러나 이런 상당한 제약 속에서 한국과 미국 내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구축,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고 있다며 지난해 420만 달러를 모금해 한국과 미국에 각각 정착한 탈북민 188명과 40명에게 다양한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탈북 학생 71명에게 전문적인 멘토링을 통한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에서 탈출을 못한 채 지내는 탈북 난민 303명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북한 정권의 과도한 국경 봉쇄 등 코로나 대응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특히 이날 VOA에 북한 지도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코로나 관련 규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충분히 먹을 식량조차 없는 주민들의 피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시험 등 전쟁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돌보지 않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상황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런 기회를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현장 난민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와 중국이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앞서 중국에 적어도 1,170명의 북한 국적자가 구금돼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범죄자가 아닌 불법 입국으로 체포된 탈북민들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하며 국내 봉쇄를 유지하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호의적인 정책을 구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올해 1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이 남성 2명, 여성 9명 등 11명이라고 밝혀 지난 20여 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시 지난해 11월 22개월 만에 일가족 3명 등 탈북남인 4명이 입국한 후 올해 입국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들과 관계자들은 북한이 암흑시대를 맞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특히 탈북민들은 최악 중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2년 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에 148명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전화비 등 157만 원, 미화로 1,260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북중 국경 지역의 밀수는 물론이고 인신매매조차 완전히 멈춘 상태라며 특히 중국은 북한 내 코로나 확산으로 탈북민을 바이러스를 옮기는 세균 덩어리로 취급해 유입을 강력히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를 전력으로 차단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중국이 북한에서 넘어오면은 코로나가 번질 것을 못 넘어올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중국에서 뭐 탈북자들을 뭐 정말 그냥 탈북자가 아니라 이거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뭐 세균 덩어리로 취급하니까.
아울러 최근 통화한 북한 연선 지역 주민들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이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며 당시엔 쉽게 도강해서 중국으로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암흑의 상황이라고 김 목사는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그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지금 어려워도 좀. 근데 이게 기대치가 완전히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무너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 뭐 고난의 행군 때는 중국이라도 도망이라도 가고 뭐 어떻게든지 뭔가 뭐 어떤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조차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2일 VOA에 지금은 특히 북한의 암울한 시기라며 어떤 쉬운 해법도 어떤 쉬운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particularly grim time for North Korea, and I don't see any easy solutions, any easy way out.
심지어 상황이 너무 빠듯해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시기로 이런 상황을 바꿀 어떤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북한 내부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전략과 해법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엔 탈북민들로부터 매우 제한된 부분이라도 일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매우 힘든 시기란 겁니다.
Yeah, now it's a very tough time. And it's difficult about knowing what's going on because of the past with defectors.
킹 전 특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등 산적한 나라 안팎의 현안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사안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고 중국 정부도 국내 봉쇄 등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가급적 북한 인권 특사와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를 조속히 임명해 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하성 링크 대표는 새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과 자신들 모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의 링크 랩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외부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주민들 스스로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힘을 실어줄 새로운 전략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잊히지 않도록 가장 어두운 시기에 북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트기 직전이란 속담을 인용해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가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국 항만당국의 고위 누락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운항 횟수는 늘고 있지만 고질적인 안전 문제를 지적받아온 북한 선박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21 연례 보고서에서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지난해 단 한 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 선박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가 지난해 3월 28일 연화 3호가 유일했다고 보도했는데 연례 보고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북한 선박에 대해 10건 미만의 안전검사가 실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 총 275척이 안전검사를 받았고 제재 이후 시점인 2019년에는 51척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에도 13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언뜻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운항 횟수가 크게 줄어 안전검사도 한 건으로 축소됐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중국 항구로 향하는 북한 선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선박들은 최근까지 안전검사 체계가 갖춰진 중국 옌타이와 다렌항 등을 운항했습니다. 모두 운항 흔적이 남아있지만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는 선박들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검사 건수는 증가한 점도 유독 북한 선박만 안전검사를 면제받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을 뒷받침합니다. 한국 선박의 경우 2020년 총 558척이 안전검사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15%가 늘어난 644척이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는 물론 편의 지적 방식의 선박 등록국인 라이베리아나 시에라리온 등도 2020년에 비해 2021년 검사를 받은 선박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봉쇄가 풀리면서 선박들의 안전 검사 횟수도 다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독 북한 선박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 의혹이 증폭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의 노후 선박들이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검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중국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건조된 지 30년이 넘은 경우가 많아 블랙리스트 국가로 따로 관리돼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나라보다 검사를 더 자주 받아왔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사무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새로운 검사 제도에 따라 각 항만당국이 사용 가능한 검사 장비와 항군의 선박 수를 고려해 검사 대상 선박을 선정하고 결정한다며 위원회 사무국은 항군의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역량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랙리스트 선박은 위험도가 높고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블랙리스트 선박이 모든 항구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무국은 중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회피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위원회는 일종의 기술적 기구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오이는 중국 정부의 고위 누락 의혹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흐리겠고 평북과 함경도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8도, 낮 27도, 양덕 아침 13도, 낮 22도, 신의주 아침 17도, 낮 27도, 구성 아침 16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 21도, 강계 아침 16도, 낮 23도, 희천 아침 15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25도, 개성 아침 17도, 낮 29도, 사리원 아침 17도, 낮 27도, 신계 아침 15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4도, 낮 20도, 장전 아침 15도, 낮 21도, 평강 아침 13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3도, 낮 19도, 장진 아침 9도, 낮 15도, 청진 아침 12도, 낮 13도, 김책 아침 12도, 낮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8도, 낮 20도, 김영권 아침 6도, 낮 19도, 삼지연 아침 8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도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 먼 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6월 4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는 5월 1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것은 푸틴 정권이 인접국인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데 따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군사 중립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두 나라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러시아 지도부를 화나게 만드는 것보다 안보 측면에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를 한층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하고 단결된 나토는 미국 안보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핀란드는 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 식민지가 됐으며 그 후 20세기 들어 두 차례 소련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1939년에서 40년 기간 전쟁이 있었고 1941년부터 1944년까지 또 다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 2차 대전 이후 헬싱키는 모스크바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했으며 군사적으로 중립정책을 취했습니다. 스웨덴도 2세기 동안 군사적인 비동맹 정책을 취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최근 나토와 협력을 강화했지만 그동안 정치 지도자나 시민들은 나토 가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낳은 가장 큰 아이러니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막으려던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나토의 확대를 막으려 했지만 정작 나토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은 발틱 3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나토의 동부전선을 튼튼히 만들 것입니다. 또 러시아가 북극해 인근 콜라반도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한 것을 의미 없게 만들 것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나토, 처음부터 방어적이고 평화적이었던 나토는 강하고 통일되었으며 주권과 국민을 지키려는 목적에 충실히 단결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유럽에서 새로운 두 개 국가가 나토 회원국이 됨으로써 우리의 안보와 안보 협력은 한층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러시아 침공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사이버 공격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 나카손의 미 사이버 사령관은 지난 1일 영국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격, 방어, 정보 작전 등 모든 범위에 걸친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2일 사이버 사령부 대변인이 나카손의 사령관의 발언을 인용한 영국 매체 보도의 정확도 여부와 관련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이버 사령부가 우크라이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길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카린 사이트의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사이버 사령부의 행동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CNN은 해킹 작전과 관련한 미군 관리의 공개적인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나카손의 사령관의 발언과 백악관의 반응을 미뤄볼 때 바이든 행정부는 사이버 영역에서만큼은 갈등 격화 두려움 없이 러시아에 대응하는 데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취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항공권 부족, 가격 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제선 항공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진단 결과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입국 4일 이내에 PCR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러시아와 핵무기와 기타 무기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군비통제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잔혹하고 정당하지 않는 전쟁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세계를 결집시키고 있는 와중에도 전략적 안정성을 둘러싼 문제들을 놓고 계속해서 러시아에 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3일 이란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자유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만난 뒤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폭탄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스라엘은 외교를 선호하지만 국제사회가 적절한 시간 안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자위권 행사와 더불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서방 국가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장기화하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번 전쟁이 소모전이 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장에서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러시아 역시 많은 사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전쟁, 특히 이번 전쟁은 특정 단계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6월 4일 토요일 B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